서는 그날까지 메이저 팀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늘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가 끝나고 약 그 400년간의 암흑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들이 한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죠. 아멘. 네. 아멘은 네, 그렇게 믿습니다. Truly, truly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톤이 어떨 것 같아요? 막 야단치면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매맞어? 하는 이런 톤입니까?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바벨론으로도 보내고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근데 왜 매를 드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그 반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난 아닌데, 아니에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등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Submission.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회개는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회개할 때 어떤 모습들이 있나요? 그 심텀들이 뭔가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있습니다. 또한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분들의 심텀,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혹시 분노 있으십니까? 분노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보면은요, 그 분노가 이 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자꾸 손가락질하는, 비판하는, judgmental한 spirit.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남의 그 죄를 보기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눈을 뜨면요, 남의 죄밖에 안 보여요. 근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남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꾸 비판하고 또한 반대하고 반항하고 rebel하고 죄의 근성이죠, 그게 다. 그런데 가장 크고 무서운 그 심텀은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중함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는 두렵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Fear has to do with judgment. 심판 앞에서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면은요, 전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선포요, 명령이요, 부르심이요,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교회의 첫 번째 설교인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불로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데 오순절날에 다 모였는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시작했을 때 다음 거 좀 예.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다음 거 좀 넘겨주세요.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지금 우린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는 메시아가 처음으로 오시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 사이를 다 말세라고 last day라고 구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첫 번째로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고요. 죽기 위해서 오셨고요. 두 번째는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말세인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 더 후에 말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깨어야 합니다. 지금. 그렇죠? 말세 우리 요엘서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내가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여기 두 번째 중요한 날이 뭐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저도 서야 합니다. 여러분도 서셔야 합니다. 그분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공의로운 분이시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그분과 똑같이 거룩한 밖에 없습니다. 누가 설 수가 있죠?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같이 설 수 있어요.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자기의 죄의 그 임파서블한 걸 보는 사람만 부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은요 우리 주님을 찾을 리가 없어요. 찾지 않아요. 회개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사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회개할 때 순복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을 향하게 가게 됩니다. 회개할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보며 사랑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영혼들이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때 교회가 코이나니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교회가 점점 메마른 곳이 돼버립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만났어요. 매일. 근데 요즘은 어떻죠? 일주일에 한 시간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세 목회를 22년째 지금 하는데 이세들은 레귤러 멤버가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자녀분들이 있으실 텐데 교회 다니나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예수를 아나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부르짖나요? 이것보다 시급한 일이 있나요?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미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자리 잡고 좋은 집도 사고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잘한 장사인가요? 그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젯밤에 늦게 집에 방에 가가지고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한 자만 더 해보세요. 천하를 다 얻고도 자식들의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저희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렇죠? 교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로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그런데 요즘은 제 마음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를 다녀도 주일학교를 가르쳐도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알고 주를 부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네 개의 must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You must be born again.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You must be born again. 두 번째는 인자는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그렇죠? 세 번째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you must deny yourself. 세 번째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를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해야 한다. You must follow me. 예수님이 하신 네 개의 must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간추려 보면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종교예요. 완전히 종교예요. 생명력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들려야 하고 나를 반드시 부인해야만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권, 나의 왕권을 따지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이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누구랑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할 때 생명력이 있고요. 회개할 때 생명이 있고요. 회개할 때 자유함이 있고요. 회개할 때 긍휼한 마음이 있고요. 회개할 때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회개할 때 자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비판하고 늘 판단하고 늘 싸우고 늘 분노에 차 있고 늘 마음이 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게 누구예요? 이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설교의 compelling thesis는 뭐냐면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을 전부 다 완성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그 어리언스가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을 너무나 잘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세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하고 너무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generation이에요. Bible illiterate generation.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72시간이면 읽는 그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기독교가 어떠니 저떤 저러니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태반이에요. 태반. 제가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아는데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하고 4년 됐을 때 저희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 140명이었습니다. 140명. 제자 훈련을 자꾸 푸시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세들한테.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한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고자 하는 이세들 중에서요. 30%도 안 됩니다.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어리언스는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에 가장 컴펠링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메시아의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금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다. 메시아는 그런 말을 하려면 분명한 증거가 필요한데 오늘 베드로가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를 보면 아냐면 저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예수의 삶, 하나님만이 가능한 기사와 이적과 권능이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죠? 남자를 모르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독생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기사와 이적. 또한 그가 사역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눈먼 자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됐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런치백 두 개 가지고 오병 이어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저가 말씀을 전할 때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분이 메시아다. 첫 번째 이유를 댔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죽으심을 얘기했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근데 여기 굉장히 귀한 복음이 적혀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누굴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는 정하신 뜻, 하나님이 정하신 뜻, predetermined.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foreknowledge. 원어에 보면 prognosis. 여기 혹시 medical doctor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prognosis가 뭐죠? 어떤 사람이 병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 살지 안 살지 그걸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Prognosis, 미리 아는 대로인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미리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긍휼을 베풀므로 원수에게 자기를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긍휼히 여기시고 원수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마음 먹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메시아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는 초대교회의 아주 센트럴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센트럴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여기 오래 하셨는데 평생을 제가 신앙생활 저도 했는데 부활의 메시지를 많이 듣질 못했어요. 여러분은요? 부활 주일날만 많이 들었어요. 거의 다 못 들었어요. 십자가 메시지는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거의 다 크리스토센트릭, 크로스센트릭이었습니다. 거의 다 십자가 메시지는 들었는데 부활의 메시지를 별로 듣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설교가 10번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3번 설교를 하고 스테반이 1번 설교하고 바울이 6번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핵심이 뭔가 한번 보세요. 부활입니다. 부활. 물론 부활은 십자가를 어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죠. 초대교회의 센트럴 메시지, 기독교의 센트럴한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과 심판까지가 복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은요, 그는 incomplete한 복음입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컴펠링한 리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거를 외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증거됐습니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 부활로 통해서 예수의 그 제사, sacrifice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만족하셨다 하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센트럴한 리즌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의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Work righteousness.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바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다 가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독교만 반대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거고요.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안 돼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May God grant you repentance. 회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내 죄를 보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정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잠시 이렇게 소개하면, 치과 개업하면서 목회를 13년 동안 같이 하다가 약 9년 전에 주가 이제 개업을 접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했는데요, 그냥 하면 뭐든지 다 잘 됐어요. 약 4년 만에 350명이 모였어요. 4년 만에. 그러니까 한 주도 교인 새 신자가 안 오는 날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리빙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세들 이렇게 몇 명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우리 아이들 셋이 대학교 갈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저는 생각이 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4년 동안, 5년 동안 그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1세들도 많이 오고 2세들도 많이 오고 하는 일마다 축복하시고, 한 주는 한 새 신자가 한 30명이 온 적도 있어요. 한 번에 30명이 오더라고요. 근데 별로였어요. 30명 오는 것도 그냥 별로였어요. 하도 새신자가 오니까. 그렇게 그런 때가 있었어요. 4년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3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훈련을 다섯 클래스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칼세미나에서 목사님이랑 만났는데 거기서 세 클래스 이상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미련하게 다섯 클래스를 했었어요. 제자반을 140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하시고 선교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4년 만에 100만 불을 헌금이 surplus가 생겨가지고요, 건축 헌금을 한 것도 아닌데 빌딩을 500만 불짜리를 살라고 마음을 먹고 우리가 다 결정을 지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겠습니까?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말로는 절대로 그런 말 안 하지만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썰을한 것 같아요. 교만이라는 것이요. 내가 잘났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지, 함께 하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 1월 달에 저희가 청년들을 데리고 하는 수양회가 있는데, 거기 수양회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올해 2015년에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헤이즘, 아멘, 헤이즘, 아멘.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평생 아파본 적이 없어요. 건강해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2015년 2월 달부터 major depression, major depressive episode가 생긴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전에도 한 번도 없었어요. family history도 없었어요. major depression이 오는데요. 3개월 동안 잠을 거의 하나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자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잠 못 자는 것 같이 사람 죽겠는 거 없습니다. 잠 못 자는 것 같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목사인데도요, 뭐를 걱정하는 줄 아세요? 오늘 밤에 잠을 좀 잘 수가 있을까? 약을 한 알 먹어요. 그 수면제를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자요. 근데 그 어느 의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잠자는 것이 이렇게 서서히 잠이 드는 게 아니라 마치 컴퓨터가 이렇게 스톡 되면 어떻게 하죠? 이걸 눌러가지고 꺼버리잖아요. 끌 때 팍 하고 꺼지잖아요. 그렇게 잠이 들어요. 그리고 눈을 한번 딱 뜨면 너무너무 생생해갖고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게 3개월 이상이 갔습니다. 한 새벽 3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부엌에도 왔다 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계속 그렇게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랬는데 과연 무슨 일일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뭐를 보여주기 시작하냐면 저의 죄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쁜 짓한 것들 많아요. 그런 거 말고요. 제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 수준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십계명 하나 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Thou shalt no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씀을 딱 보여주시고 네가 네 가정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내 자리에 네가 앉아있었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었고 네가 하나님 내 영광 받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너무나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너무나 좋아하고 네가 내 자리에 앉아있다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막 밑에 층에 내려가지고 저희 아들 방에 있는데 지하실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학교 갔을 때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땀 뻘뻘 흘리고 계속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유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냥 놔두셨어요. 그게 3개월 이상을 갔어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하나 하는데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제가요. 하나도. 그렇게 3개월을 지나는데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물론 메디컬한 리즌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제가 그런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까지 갔어요. 목회를 20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거는 목회의 위기가 아니고 인생의 위기예요.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도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까지 오니까요. 웬만큼 그러면 아이들 때문에라도 힘을 내고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가정이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니까 그 죄의 중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지? 이따 밤에 약 먹고 잘 몇 시간 잘 때까지 어떻게 견디지? 이게 걱정이에요. 목사가. 그리고 자면서 약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먹고 몇 시간 자면 뭐가 달라지지? 가 걱정이에요.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아들은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기도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회개도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을 지나갔고 3개월을 교회를 쉬었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오래 참아주고 350명 있었다고 그랬죠. 150명 금세 없어지더라고요. 그거 누가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있기 어렵겠습니다. 그 교회. 그런데 남은 교인들이 저를 품어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을 쉬고 아직 다 회복도 안 됐는데 강단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내 자유함도 없으면서 내 죄 때문에 그 중함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면서 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3개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저는 물론 사도 바울이 진실된 마음으로 했을 거라는 건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인류에서 내가 가장 나쁜 놈입니다. 가장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아니, 가장 지금 죽어야 하는 놈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하는 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복된 지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졸업식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제자훈련을 35년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한 번도 안 쉬고 때까지 했어요. 그냥 성격이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게. 35년을 했는데 모든 게 다 오로메릭한 건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를 제가 다음 달에 가는데 29번을 다녀왔어요. 요번에 가면 30번째예요. 그냥 오로메릭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가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요, 회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영혼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죄를 보지 않으면은요, 저는 시작도 못한 걸 이제 알아요. 시작도 못한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요? 뭘 구세주예요, 그분이?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도대체 뭐를 믿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저는 요즘에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요,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팠을 때 저희 어머님이 82세 올해 얼마나 그 어머니가 기가 막히셨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세요. 저 동생도 목사고 저도 두 아들이 목사인데 제 옆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면서 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한 번은 몇 달 전에 제가 어머니 이제 웨스트체스터 여기 사시거든요. 모셔다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너 기억하니? 그래서 뭐를요, 어머니? 그랬더니 네가 늘 하던 말이 있다. 정 목사가 하던 말이 있다. 무슨 말인데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나한테 그랬대요.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대요. 어머니, 이 세상에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쭉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전하고 싶어요. 그랬대요, 제가. 어렴풋이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게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심으로 한번 전해보고 싶어요. 아주 자유롭게 자신있게 전해보고 싶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 목사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신 것 같다. 긍휼히 여기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요, 우리 의를 갖고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그 예수를 생명으로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면 그냥 장님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속아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나 잘난 줄 알다가 죽는 거예요. 저같이요. 맨날 제가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람 모아주시는 거죠. 제가 하니까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만 손을 얹으시면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가르쳐주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믿을 게 아니라는 것. 사람은 예수가 없으면요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맞아요. 우리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렇죠? 부활이 센트럴 메시지입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이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There is no other name that has been given other than the name of Jesus, which whom you must be saved.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을 붙드셔야지 돼요. 이 설교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cut to the heart.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나를 선 검과 같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찔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 정말 그 죄의 중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꿀꺽꿀꺽 삼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회개합니다. Cut to the heart.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면은요,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면 돌아설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게 어떤 거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언어가 기록되어 있는 걸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묵상을 하는데, 그걸 다 기록하려면 도대체 책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아니, 요즘 컴퓨터로 얼마나 큰 메가바이트 필요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딱 서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죄사함 없이 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길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will blot out your sin.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파파이러스, 우리 같이 이런 종이가 없었어요. 쓰려면은 파파이러스라는 데다가 쓰는데, 잉크로 이렇게 쓰는데, 잉크에 에스드가 들어가야 그 에스드를 통해서 그 종이를 바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스며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없었기 때문에 잉크를 그냥 위에다 쓰면 거기서 그대로 말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파파이러스 위에 잉크가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젖은 수건으로 그걸 이렇게 훔치면 어떻게 될까요? 잉크가 다 blot out, 지워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죄사함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젖은 수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기록한 그 책에 예수의 피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Blood out. With the blood of Christ.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그걸 지우는다고 골로새서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록을 보면 뭐가 있죠? 여러분의 죄악은 하나도 없고 예수의 피만 남아있어요. 예수의 피만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 남아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저 사람 저거 가늠한 사람입니다. 저거 아주 나쁜 놈입니다. 기록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의 피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누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거 아주 나쁜 놈입니다. 마귀가. 아니면 누가 저 나쁜 놈입니다. 기록을 어디 한번 볼까? 기록을 보면 예수의 피만 남아있어요. 그 나사렛 예수예요. 그분을 붙드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공로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구속이 우리의 공로예요. 그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베드로가 외쳤을 때 저들이 회개했어요. 저들이 회개한다는 건요,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방금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 Christian, the way,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 이단으로 보기 때문에 다 아주 말살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기다 건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예 publicly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례를 왜 받죠?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세례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는 것을 publicly declare 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결혼식과 같습니다. 둘이서 사랑하면 되지 뭐하러 결혼식은 합니까? 그렇죠? 살다가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지. 다들 그렇게 하는데 결혼식을 왜 하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연합하는 것을 publicly declare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publicly 하나님과 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유대인들 앞에 완전히 declare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저께 말씀드린 그 트리뷴이 곧 거버너가 될 텐데 그걸 다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강했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사자 엠피티에 던져도 그냥 죽었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로 태워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초대교회하고 우리 지금 교회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겹치는 데가 많은데 조금 다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예수 믿는 거 맞지요? 맞지요?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뭘 얘기하지?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수양회 같은 걸 너무나 많이 하는데요, 나중에 간증을 듣잖아요. 간증을 시켜요, 수양회 끝나면요. 그러면 수양에 나와가지고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무슨 간증하겠어요? 이 프로그램 너무 좋고 이 교회 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럼 속으로 그렇지 맞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회개하군요. 그 간증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거 굉장히 짰었는데 아니에요. 펜션 열어서 헌금해요. 이제는요. 그거 다 싸놨다 뭐 하려고요. 너무너무나 이 속이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야가 빠졌고 추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렇게 회복돼서 하나님의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 집사람이랑 그렇게 얘기했어. 그때 인생 끝날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그때 끝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오. 뭐가 두렵소. 뭐가 두렵소. 그렇게 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광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죄악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구질구질 꿀꿀함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더러움을 보여주십시오. 눈을 뜨면요, 남밖에 안 보여요. 목사밖에 안 보이고 리더 지도자들밖에 안 보여요. 맨날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요. 회개하지 않는 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회개해야 우리가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제정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그 마귀의 올무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요. 갑자기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러면? 지옥같이 살다가, 미워하다가, 증오하다가, 계속 블레임하다가, 갑자기 죽으면 예수 영접했으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사랑하는 이 재단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귀하게 귀하게 세워가십시오. 귀하게 귀하게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와야지 돼요. 걔네들이요. 여러분 자녀들 예수님 압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합니다. 쟤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겸허하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